스가랴 14번 메시지 격려의 예언 여섯 번째 12장부터 14장에 있는 예언의 중심은 거절당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12장과 13장에서 우리는 아마겟돈 큰 전쟁에서와 이스라엘 집의 구원에서의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예언을 고찰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먼저 천년왕국에서의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격려의 예언을 고찰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에 있는 사항들 중 두 가지 주요 범주를 비교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영역 안으로 이끌려져야 할 필요가 있음에 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천년 왕국에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남 천년 왕국에는 목마름이 없을 것입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 곧 사해로, 절반은 서해, 곧 지중해로 흐를 것입니다. 이것은 생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에 관한 에스겔서의 기록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심. 천년 왕국에서는 그리스도이신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고 홀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이름은 홀로 하나이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거함.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거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없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인데 이는 예루살렘이 안연히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주 대신 축복과 함께 안전이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열국 백성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가 될 것입니다. 현 시대는 은혜 시대이므로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오는 시대는 의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왕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자들은 비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성결. 천년 왕국에서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고 여호와의 집에 있는 모든 솥은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솥은 좀 작은 것이고 주발은 좀 큰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솥들이 제단 앞 주발만큼 클 것입니다.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여호와께 성결이 될 것이므로 희생을 드리는 모든 자들이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속에다 고기를 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가나안 사람 상인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에서의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에 있는 사항들 중 두 가지 주요 범주의 비교. 이제 계속하여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에 있는 사항들 중 두 가지 주요 범주를 비교해 봅시다. 인간 정부에 관한 사항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의 거대한 인간 형상은 하나의 골격으로서 땅에 있는 인간 정부 전체를 상징합니다. 지중해에서 나온 네 짐승은 땅에 있는 인간 정부에 대해 묘사합니다. 숫양과 숫염소 및 그 후계자들은 바사제국과 헬라제국 및 그 후계자들에 대한 그림이며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예표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끝납니다. 남방 왕과 북방 왕은 헬라 제국의 후계자들 간의 전쟁 기록을 주며 헬라 제국은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예표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끝납니다. 71회는 포로된 때로부터 현 시대의 종결까지 이스라엘의 운명을 묘사하고 있으며 적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스가랴서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유다 주변 국가들에 관한 스가랴서의 예언은 헬라 제국이 거룩한 땅을 침공한 것에 대한 몇 가지 자세한 사항들과 그 후계자가 유대인 영웅들에게 패배당한 것을 알려줍니다. 로마 제국 압제하에 이스라엘의 생활에 관한 예언은 로마 제국의 학정 아래서의 삶에 관한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아마겟돈 큰 전쟁에서의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예언은 다니엘 2장에서 거대한 인간 형상으로 상징된 인간 정부가 어떻게 그 형상의 발가락들로 상징되는 그 끝부분에서 멸망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사항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몇몇 중요한 것들을 계시합니다. 9장 26절에 의하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옛 창조를 끝내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발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0장 4절부터 9절에서 우리는 땅 위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중심성이요 우주성이신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심은 그의 감상과 위로와 격려와 기대와 안정을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부터 14절은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태고적부터 그분에게 주신 영원한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을 가지고 오심은 모든 민족들, 열방들, 방언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손으로 뜨이지 아니한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그 거대한 인간 형상에 발을 쳐서 형상 전체를 부서뜨림으로 땅 위에 있는 인간 정부 전체를 끝내시고 큰 산이 되시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 큰 산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온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을 상징합니다. 스가랴서에서 스가랴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사항들을 계시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며 여호와의 사자이신 즉 삼일 하나님의 체언이신 구속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포로된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심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로 상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이신 분으로서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보내심 받은 자요 동시에 보내시는 자인 만군의 여호와 곧 인성 안에서 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시온 백성을 노략하고 그분의 눈동자를 범하듯이 그들을 범한 열국을 다루십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종이요 순이신데 거룩한 땅의 죄악을 제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이 새기신 일곱 눈을 가진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은혜의 머릿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완성을 위한 순이신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왕으로서 위엄을 지니고 그분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신 그리스도는 겸손하여 나귀, 심지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거절당하시고 종의 값인 은30에 팔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짝된 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이셨지만 공격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속자와 구주로 그들에게 찔림을 당한 분으로 나타나실 것이며 그들은 그분을 바라보고 통곡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셨지만 그분의 혈육인 이스라엘에 의해 거절당하고 상처를 입으셨는데 이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한 근거와 그들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한 열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끝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열국과 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에서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 열린 셈을 지닌 찔림 당하신 분으로 계시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성이요 우주성이십니다. 그분은 그러한 분으로서 인간 역사, 특히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긴밀하게 관련되십니다. 로마 제국은 특히 그리스도께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이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성장하시고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교회의 형성과 복음 전파 역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법률과 문화의 영향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로마 제국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경륜의 중심성과 우주성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성취하시는 데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영역 안으로 이끌려져야 할 필요성에 관한 말. 이 시점에서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영역 안으로 이끌려져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사람들에게 선하고 윤리적이고 경건하고 영적이 되도록 가르치는 책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옳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일 뿐 하나님을 위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하고 도덕적이고 경건하고 영적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와 스가랴서는 우리의 구주요 구속자요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땅 위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중심성이요 우주성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밖에서 당신은 어디에서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주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거의 2000년 동안 지체해 오셨습니다. 세계 정세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도록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몸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몸은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그분과 어울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 그분과 함께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단계를 수행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정세는 그분이 오시도록 준비되어 있지만 주님은 아직 그분의 배필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다시 오실 길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역대로 주님은 그분을 사랑함으로 상실된 진리들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둔했기 때문에 주님은 아주 빠르게 움직이셔야 했습니다. 루터는 기본 항목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는 강했지만 교회 실행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루터 이후의 신비주의자들은 속생명을 회복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진젠 도르프와 그의 동반자들에게는 교회 생활의 실행에 관한 초기 방식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구후 19세기에 하나님은 형제회를 사용하여 교회 생활의 실행을 훨씬 더 완전한 방식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하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세 기초에 주님은 교회 생활의 회복을 완전한 방식으로 얻기 위해 중국에서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 완전한 의미에서의 회복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주의 회복 안으로 이끌려진 성도들이 주로 먼저는 구원의 확신에서 그리고는 경건과 윤리와 영성과 이기는 것과 같은 문제들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분명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하여 그들로 하여금 먼저는 그분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분과 어울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신성한 분배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더욱 경건하게 되고 더욱 영적이 되고 더욱 이기게 되는 것이 기쁘지만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눈을 갖기 바랍니다. 이 모든 메시지에서 나의 의도, 나의 목표는 여러분이 영성을 추구하는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을 보는 또 다른 영역 안으로 전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안배 또는 경륜에 의하면 하나님은 교회, 즉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합당한 교회를 얻기 원하십니다. 기독교는 조직의 총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교회는 절대로 유기적이어야 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조성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한 영으로 연합시키는 삼일 하나님의 완결, 곧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배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심지어 가장 영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르쳐지는 것은 양식이 아닌 설탕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당신에게 영향을 공급하기보다는 해를 끼칩니다. 설령 당신이 더욱 하나님을 추구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생명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그저 도움받을 목적으로 그런 메시지들을 읽는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설탕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단단한 식물이 필요합니다. 젖은 갓난아이들을 위한 것인 반면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가 갓난아이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성경의 라이프 스타디를 해왔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전히 영적이고 승리하고 이기는 등의 영역에 머물면서 서성이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역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경륜과 함께 신성한 분배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영역, 소위 영적인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분배하심의 영역으로 이끌려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보기까지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다소 기쁜 것은 주님이 이 모든 진리를 우리 가운데 해방하셨다는 것이며 또한 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실현되리라는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것들의 성취를 보기를 고대합니다.